성령 강림절이었던 지난 주일 우리 바로 이 전의 챕터죠.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약속과 권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죠?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언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예수님이 굳이 승천하셨는가? 아, 부활하신 몸 그대로 이 땅에 남아 계셨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아, 굳이 다시 오실 필요 없이 쭉 같이 계시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아, 그랬더라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바로 똑똑히 보고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도 듣고 예수님한테 병도 고침받고 죽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이러면은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텐데 왜 돌아가셨을까?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저만 해봤나요? 그럼 뭐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다 하지만 뭐 목사님들이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모든 교회가 다 가시면 너무 많으니까 지역마다 포틀랜드 쪽에 오신다. 그러면 포틀랜드 쪽에 근교에 있는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다 그 스테디움에 모여가지고 다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딱 설교하시고 끝난 다음에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고 다 줄 서면 한 명씩 또 안수해주시고 이러면은 뭐 구름같이 미어 터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계속 쭉 계셨더라면은 참 좋았을 텐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텐데 그런 이제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전에 어떤 영상 보니까 어떤 그 어팔로지스트 이제 변증학자죠. 이제 이분이 어떤 미국의 대학교 제 기억으로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이었는데 이제 거기 와가지고 이제 기독교 이 이제 신앙에 대한 이제 변증 강의를 하신 거죠.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이분도 Q&A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마이크 앞에서 이제 질문을 던지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흑인 아저씨였는데요. 이게 보니까 약간 좀 느낌에 그 학교 교수님인가 싶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질문을 던지는 걸 보니까 이분의 내공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한 사람 같아요. 게다가 보니까 이 강의하시는 강사의 그 유튜브에 올라온 다른 영상들을 이미 많이 보고 준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던지는 질문이나 말들이 굉장히 날카롭고 또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던지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핵심적인 게 그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이거였습니다. 이제 강사분이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뭐 못 믿는 거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왜 어떤 특정한 사람만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보고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이분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이 중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본 적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아무도 손을 안 들죠. 이분은 이제 의기양양해서 그거 보라고.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는데 왜 2000년 전에 그 중동 지역에 있던 한 젊은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2000년 지나가지고 지금 믿어야 되냐?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분이 그래도 이제 이 대화가 어디든지 안 가니까 강사분이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신한테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은데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다면 더 중요하게는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 증거가 확실하게 주어진다면 그러면은 당신은 기독교를 믿겠느냐 하나님을 믿겠느냐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재차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다라고 이다 아니다 논쟁을 하지 말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당신은 믿겠느냐 했더니 여전히 이 사람은 대답을 안 하는 거죠. 혹은 못하는 겁니다. 증거가 단지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닐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의지의 문제이고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일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승천 안 하시고 이 땅에 계속 남아 계셨다면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죽은 자도 이렇게 세우시고 하신다면 그 질문을 던지던 그 흑인 남자 같은 사람은 믿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것이 또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단지 내가 보고 말고의 문제 증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본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그렇게 주옥같이 말씀하시고 그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있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믿었어야죠. 그걸 다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거 보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죠.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뿐 아니라 500명에게 일시에 한 번에 나타나 보이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다시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12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누가 예수님이 그래도 그를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을 지금 걸어다니시고 링컨시티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유라면 더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자유의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한번 하늘을 쫙 찍고 그 영광의 하나님 한번 쫙 보여주시면 아, 그 하나님 보고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 하나님 보고 하나님 계시는구나 믿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과 압도적인 것으로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선택하도록 믿도록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것이 사랑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구멍난 손과 발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훨씬 더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만 가질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디베이스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이렇게 다시 뺐어요. 주먹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이 안에 동전이 있습니다. 이 안에 쿼터가 있습니다. 25센트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다른 사람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믿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당신의 믿음을 이 순간 완전히 박살내버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손을 펼쳤어요. 근데 우리 같은 나 같은 사람이면 아 뻥쳤나? 동전이 없었나?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 아 쿼터가 있어요. 딱 펼치니까 25센트짜리 동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믿음을 박살낸 겁니까? 봤으니까요 이제. 눈으로 본 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거죠. 지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만 유일하게 가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보이지 않고 다 알지 못하고 다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혼동스럽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싫고 하지만 오히려 하늘의 천사들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흠모하고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얼굴 대 얼굴로 보게 된다면 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믿음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눈앞에 영광의 주님이 계신데 뭘 뭐 믿고 안 믿고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비스럽지만 이 놀라운 보배와 같은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또 따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어렵게 하시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17장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멀리 계신다고요? 얼마나 숨어 계신다고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훼손시키지 않을 만큼 떨어져 계시고 숨어 계시지만 얼마나 또 멀리 계신다고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듬어서 참고자 하면은 찾긴 바 될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찾지 못하도록 멀리 계시거나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싶고 만나고 싶고 알고 싶어 한다면, 그래서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더듬더듬더듬 찾는다 할지라도 찾다 보면은 아 여기 계시네 하고 찾길 수 있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자신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 거리만큼만 떨어져 계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자유의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찾긴 받으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의 유익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수가 없다. 가면 내가 보내드릴 것이다. 예수님 왜 가셨습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또한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일시에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저기는 계실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를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이게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도 떠나가시고 보혜사도 오신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됨에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이 마시면은 서로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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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안에 거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또한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뿐 아니라 계속해서 이 비슷한 컨셉들이 무리지어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성령님, 성령님이 오시는 것과 관계된 것은 뭐 안에 거하는 것, 안에 거하는 것과 관계되는 것은 그 다음 절에 21절에 이어지는 사랑에 대한 것, 사랑이 나오면 또 등장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다 같이 맞물려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돕는 분과 행하는 나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시지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시는 분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되면은 공로주의나 율법주의나 자기의에 빠질 위험도 있죠. 무엇이 잘못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되거나 오해되면 혹은 빠지게 되면 그러면 나의 행동, 나의 선택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지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처럼 운명론적으로 수동적으로 자빠져 있지도 않고 혹은 모든 것이 내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공로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아둥바둥하지 않고 사랑이 중심을 잡아주시면은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것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거죠. 사랑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오시는 것과 관련이 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또한 삼위일체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풍성하게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고 또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왔던 요한복음 14장에 바로 이어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바로 등장하는 이 비유가 바로 포도나무 비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열매 맺기를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고요 또 풍성하게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열매가 뭘까요? 뭐 성령의 열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열매가 있겠죠. 이 열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세상적인 성공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기도 하죠. 그냥 예수 잘 믿으면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부하게 되는 것, 그것만 바라볼 때 복음이 변질됩니다. 물론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시켜가고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 형상을 우리가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또 모양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열매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재산을 더 키우고 영향력을 더 키우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라 뿌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 영향력을 가지는 것, 이거 자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 삶의 목적에 맞추어질 때 그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뜻과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데 쓴다면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과 은혜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돈이 많아지는 것,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이 오직 이기적인 나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거죠. 우리 사회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흑백의 문제도 있고 인종차별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요 더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합니다. 시위에 참석하고 SNS에 글 올리고 하는 것들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없는 자들에게 목소리를 대변하고 내어주고 함께 모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내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혹은 자기의 의를 포장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어떤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나에게 주신 축복과 나에게 주신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있는 삶의 터전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실천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이거는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했다고 이것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우리가 망각하거나 내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죠. 또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순간들을 통해서 가장 나를 나대게 하는 것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구나 하는 가슴 벅참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열매는 다 획일적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장 독창적이고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서도 안 되고 소극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아, 저는 열매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소박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거짓 겸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부인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의 겸손과 나의 겸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짓 겸손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는 것, 그것도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이러한 오해와 착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언제마다? 계절마다? 아니요, 항상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열매에 대해서 욕심 없습니다. 저는 막 자꾸 구하고 하는 것들을 저 이기적이고 저질스러운 저런 신앙, 저는 그런 신앙 아닙니다. 저는 조금 더 차원이 높고 늘 내 자신을 희생하고 늘 포기하고 이런 삶을 살고, 그런 사람이 무엇인가 더 신앙이 있고 더 성숙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다 얻을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 성경적인 겁니다. 그리고 구할 때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도 성경적인 겁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미숙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풍성한 삶이란 열매 맺는 삶이고 또 열매 맺는 삶이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삶이다. 이 모든 것이 또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핵심 구절이 7절일 텐데요. 7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이 계속 연결돼서 연관돼서 나오는 개념이나 단어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딱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성령님과 연관된 것이 무엇이 있었죠? 성령님과 연관된 것은 거하는 것, 그죠? 또 무엇이 있죠? 사랑. 사랑과 또 연관된 것은 무엇이죠? 감정이 아니라 동사라고 했죠.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행함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거하는 것과 연결된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 기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전제겠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얻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1절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상반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다. 근데 너희는 뭐다? 6절에서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가지인 우리가 거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죠? 가지가 나무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밖에서 보이지 않게 거하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는, 이게 거하는 모습이죠. 원래부터 자라나서 붙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비유에서 있던 것처럼 접붙임을 당해서 붙어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가지가 나무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붙어있다는 사실, 그 모습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가지가 될 수 있죠? 그게 영접의 문제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부분이 이 영접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됩니다. 어떤 종교적인 모임의 구성원이 아니라 살아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나도 역시 살아있는 가지가 되는 거죠. 나와 예수님 사이에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듯이 우리는 그 예수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이 없으면은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리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도 무엇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나무에다가 붙여놓기 위해서 로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이지만 마지막 단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붙어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붙어있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열매 맺는 것이 가지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러기에 구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시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와 조건은 4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 맺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거하는 것. 그것이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또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거하다, 영어로는 abide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요한복음 이 15장에서만 예수님이 적어도 12번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이 abide,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챕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가지는요, 자기가 막 애쓰고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단지 거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들 사이에는 긴장이 없고 경쟁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엇이 있죠? 내려놓음과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왜?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나의 막 쥐어짜는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나무에 온전히 붙어서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만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흡수만 할 수 있다면 열매를 맺힌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알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쉼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고요함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뭐가 어떻게 소란스럽게 돌아가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이 있죠. 그리고 열매도 있습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의 비결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놀랍고 복된 소식이 있죠. 2절 보니까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 구절을 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풀어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이것이 좀 오해로, 부정적인 것으로,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2절 말씀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어있는 가지 중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프루닝도 해주고 가지치기 해주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냥 잘라가지고 버려버리신다.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삶인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열매를 못 맺으면 재해버리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좀 부담이 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치 아빠가 야, 너 말 잘 듣고 또 설거지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가서 공부도 잘해가지고 올 A 받고 그러면 내가 이것도 사주고 닌텐도도 사주고 디즈니랜드도 데리고 가고 좋은 거 다 해줄게. 하지만 올해 못 받으면 너 호족에서 파버릴 거야. 이러면은 역시 아빠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막 그 사랑에 막 감화감동 되겠습니까? 무서울 것 같아요. 아, 잘하면 좋은 게 있지만 조금이라도 잘 못하면 나는 그냥 아들도 안 되는구나. 호족에서 파버리는구나. 재해버리시는구나. 이러면은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종종 우리는 그 퍼포먼스에 대한 프레셔가 많습니다. 우리 중에서 아, 나는 열매를 잘 맺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그것도 좋은 열매들을 그냥 쫙쫙쫙 내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한숨이 나오고요. 답답한 마음이 있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주눅드는 마음이 듭니다.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말씀이 6절과 만나면 그 두려움이 배가 됩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잘라 재해지는 것뿐 아니라 그냥 불에 활활 타가지고 그냥 재가 돼서 없어지는구나. 그러면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씀이 이쭉 되면은 뭔가 우리로 하여금 막 기대를 가지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막 의욕을 내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경고와 저주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아,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너무 좁게 보면은 혹은 비유일 뿐인데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비유 자체에 있는 그 단어 하나, 그 모습 하나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오히려 큰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도 우리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열매를 안 맺어? 너 그럼 구원받은 거 무효 잘라가지고 지옥불에 던져버리시고 이런 분은 아니시죠. 구원도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고 우리의 노력과 능력 혹은 조건에 전혀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주신 사람은 결코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잘라가지고 불에 던져 살게 된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물론 성경에 나오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늘 심판 혹은 지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기준은요, 거함에 있습니다. 굳이 나누자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6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혹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들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거 두 가지를 붙여가지고 해석하다 보니까 아, 구원을 잃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다면은 2절 뒤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재해버린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이제 좀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구원받은 뒤에도 열매 맺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가? 이제 오해입니다. 여기서 재해버린다라고 쓰여 있는 이 헬라어 원어가 아이로 혹은 아이레오, 아이레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레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에도 제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더 자주 쓰이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는 들어올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저기 빌립보서에 있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비교해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같은 책 요한복음 내에서 같은 저자가 쓴 이 책에서 이 동일한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좀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겠죠. 보면요, 이곳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똑같은 동일한 단어가 쓰였을 때는 공통된 의미로 쓰였는데 이 의미와 다릅니다. 즉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고 간다 라고 할 때도 이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5장 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난진뱅이로 고칠 때 자리를 들고 일어나 할 때 똑같이 야이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8장 59절에도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치려고 돌을 이렇게 집어드는 것도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외에 다른 곳에서는 다 들어올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는데 굳이 여기에서만 다르게 해석을 누가? 요한이 한 건 아니죠. 요한은 그냥 똑같은 단어를 썼을 뿐이니까 그 뒤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왜요? 잘 모르겠습니다. 문맥상으로 그게 더 맞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수 있죠. 내 생각과 내 논리에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의미가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의미라면 해석이라면 이렇게 바꿔서 볼 수 있겠죠.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어떻게 하시고 들어올리시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바꾸어서 할 수 있다는 거 알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예전에도 한번 이제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슨이 쓴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포도밭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 곳에 다니면서 설교하시고 뭐 집회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어떤 컨퍼런스 갔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북가주에서 큰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래요. 아마 그러면은 어디입니까 저기 북가주의 유명한 어디죠? 와이너리 많은데 나파밸리 아마 그쪽에서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목사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하니까 와서 얘기하는 것이 목사님 그 해석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포도나무에서 이제 가지가 나기 시작하면은 새로 나는 가지는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땅을 이렇게 기어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대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비가 오고 하면 땅이 젖지 않습니까? 진흙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그 진흙이 묻어가지고 거기에 곰팡이가 피고 이래가지고 상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줄기는 잘라버립니까? 했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 줄기 가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데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를 잘 닦아가지고 그리고는 들어올려줍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 물 한 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들어 올려가지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 다음에 왜 격자로 된 시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걸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포도나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걸려 있지 않습니까? 걸어준대요. 예수님 당시에는 들어가지고 어떤 돌 같은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땅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는 있지만, 즉 구원은 받았지만 그 양분이 올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제한이 되고 뭔가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 아, 얘는 다른 가지에 비해 가지고 영 열매를 못 맺네 해서 잘라버린다? 아니요, 들어 올려준다는 겁니다. 들어 올려서 닦아주고 씻어주고 땅을 막 기면서 거기서 오는 막 더러운 거 묻어가지고 막 곰팡이가 피고 이런 것들을 들어 올려가지고 닦아주고 씻어주고 그리고는 들어 올려서 걸어준다는 거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서 자 어디 얼마만큼 맺히는지 한번 보자, 나중에 와가지고는 너 A급, 너 B급, 너 C급, 너 F 잘라버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다니시면서 물 한 바구니 들고 다니시면서 땅이 좋아가지고 땅을 기면서 더럽혀져가지고 곰팡이 피고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이런 가지들을 들어 올려서 씻어주고 닦아주시고 그리고 걸어주시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엉뚱한데 뭐 이파리에 막 하고 막 이런 것들을 가지치게 해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바꾸어 보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내가 잘 퍼포먼스하지 않으면은 나는 잘릴 수 있어 이런 두려움과 이런 전전긍긍이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때에 따라 가지고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비실비실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농부이신 아버지의 마음처럼 나를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붙들어주시는구나. 5절에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성령께서 도우시고 일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함께하는 일들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무엇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유니언과 커뮤니언입니다. 예수님과의 유니언, 연합이 중요하고 유니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커뮤니언, 그 연합에서 오는 나눔과 교제, 이것이 필요합니다. 붙어있는 혹은 연합된 상태에서 오는 상호적인 그런 교체를 의미하는 거죠. 살아있는 오르게니즘으로서 생명의 교류란 뜻입니다. 오르게니제이션이 아닙니다. 그건 죽은 거예요. 조직, 기관은 죽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르게니즘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생명, 살아있는 가지, 유기체, 생명체라는 거죠. 그것도 붙어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냥 붙어있는 것을 우리는 조화라고 얘기를 하죠. 생명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그 교제를 지속적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친밀한 교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누어집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이거 안 하면서 막 열매 맺지 못한다고 헤매고 있다고 한탄하고 이러다가 벌받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잘리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기나 하고 두려워만 하고 가슴만 치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연합된 상태에서의 풍성한 교제는 묵상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 생명을 주시는 말씀들, 소망을 주시는 말씀들, 미래와 소망을 주는 주님의 뜻이 나에게 계시가 되어지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불안함들을 또 주님 앞에 아뢸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 내가 동의할 때, 그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또 응답해 주시고 이러니 열매가 안 맺힐래야 안 맺힐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기도 또한 거하는 것에 중요한 열쇠라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돼요. 알게 될 뿐 아니라 그 마음을 그 우리가 원하게 되고 동의하게 되고 우리가 더 기뻐하게 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뜻을 우리는 발견하고 또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돼요.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도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는 아무리 상관이 없어요. 은혜입니다. 근데 왜 오셨다고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교례와 교제와 교류가 있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 상호 교제하는 구체적인 우리 삶의 모습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말씀과 기도예요. 묵상과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받고 나의 것으로 개인화하고 확증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고백과 나의 생각들을 주님께 또 아뢰고, 묻고 듣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과 순종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많이 많이 풍성하게 맺히도록 한다는 거죠. 그 열매가 많이 맺히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자신만 알고 살다가 한 번씩 무슨 일이 빵빵 터질 때마다 그때마다 그냥 분노하고 그때마다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매 삶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과의 교류가 있는 사람이면 알 수 있습니다. 하게 돼요. 저도 때로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또 무슨 설교를 하겠나, 이런 자괴감 때문에 어떨 때는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럽고 꺼려질 때가 있는 것처럼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실제고 현장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내가 보니까 이 인종의 문제, 인종차별의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인저스티스를 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그런 질문 한번 던져봤습니까? 조지 플로이드가 씨가 죽기 전에 그런 질문, 그런 기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비난하고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거룩한 분노가 생기게 되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세요. 대화하세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발견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 부분에서 열매를 맺어 가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는 점점 달라져가고 또 변화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고 또 거함으로 우리가 열매와 응답을 또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